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크게 확산 중인 인도에 대형 사이클론 타쿠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서부 구자라트주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사이클론 대피소에서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주 지원단체들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자 지구에서도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습을 피하려는 가자 주민들로 대피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교전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8일째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하는 지하터널과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하마스군 지휘관들의 집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수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담화에서 가자지구 공습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으로 건물 3채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적어도 42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난 10일 무력 충돌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하마스는 어제 가자지구 민간인 거주 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97명과 이스라엘인 10명이 숨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무장 조직이 수일간의 교전 끝에 어제 정글로 후퇴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직한 민병대인 친주방위군은 이날 성명에서 군부에 의해 6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래 780명이 군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최근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서부 친주, 민닷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주재 미국과 영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민닷 지역 민간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특별 메시지에서 미얀마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덴마크에서 경제, 안보,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을 만나고 코펜하겐 대학을 방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덴마크 방문에 이어 아이슬란드로 이동해 북극이사회 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강화하고 북극 주변국들과 연대하며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극이사회 장관회의 기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별도로 회담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가 오늘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 디지털의 주식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넥스트 디지털은 사주 지미 라이의 동결된 자산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 14일 홍콩 보안법을 근거로 라이의 자산을 동결했고 이에 넥스트 디지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장 기업이 홍콩 보안법에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홍콩의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미 라이와 민주화 운동가 9명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2019년 10월 집회를 조직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영국이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완화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들은 실내 영업을 재개하고 실내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며 제한된 나라에 한해 해외여행도 허용됩니다. 맷 헨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어제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봉쇄 완화를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상원의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곧 의결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한 두 나라의 깊은 유대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대중 공조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최고는 19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곧 의결될 전망입니다. 현행 대북 제재법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3일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과 페투미 공화당 간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인 2021년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날인 10일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또 다른 대중국 법안인 무한국경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무한국경 법안은 은행리가 의결한 대중법안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 형태로 다음 주 상원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질 예정입니다. 은행류의 대중국 법안에는 불법적인 대북 원조와 북한과의 불법 교역을 포함해 홍콩 인권, 사이버 간첩 행위 등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극 제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대북제재법 등 현행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제재 조치와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중국 정부와 개인, 기관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과 2019년 제정된 오토원비어 북핵제재와 시행법이 법안에 언급됐습니다. 특히 미국이 국제금융기관에서의 의결권을 활용해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막도록 한 원비어법 7124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중국의 악성행위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7124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제재를 고의적으로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경우 재무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측 대표에게 해당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기본 인도 지원을 제외하곤 반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비어법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 미국의 세 번째 대북 제재법입니다. 기존 제재법에 담긴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미 의회가 제정한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무기거래, 인권유린 등 기타 불법 행위에 기여한 모든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불법 석탄거래 등 북한과의 불법 광물교역을 겨냥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은행리의 이번 대중법안은 대통령이 이 같은 대북제재법들에 따라 부여된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이 법안 등 각 분야의 상임위가 의결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이르매 이달 내에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my intention for the Senate to take up the Endless Frontier Act next week. In a package with legislation to strengthen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슈머 대표는 중국에 대한 패키지 법안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경쟁 법안과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선진 제조업과 공급망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외교위가 의결한 전략적 경쟁 법안에는 중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의 불법 선박과 환적 차단 등을 압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한 두 나라의 깊은 유대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새 대북정책에 대해 아직 발표할 게 없다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on Friday, he will welcome His Excellency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White House. President Moon's visit will highlight the ironclad.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과 두 정부 국민과 경제 사이에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두 번째 해외 정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근 검토가 끝난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on't disclose any private diplomatic correspondences and we certainly don't have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발표와 북한 측의 전달 여부를 묻는 BOE의 질문에 우리는 비밀 외교 교류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정책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 대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빈틈없고 철저한 방식으로 정책 검토를 마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우리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공유할 수 있는 추가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물론 이것들을 이들 채널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이상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가 다시 돌아갈지 최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용인책이 나오느냐 여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난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을 끝으로 장기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원칙론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교착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y are still hoping for some sort of breakthrough on North Korea. So maybe they will come with certain, you know, policy proposals, certain idea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오랫동안 희망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갖고 워싱턴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꽉 막힌 비핵화 문제를 풀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ry to revisit the Hanoi offer, which was, you know, Yongbyon, their uranium reprocessing capability. In return, you also give sanctions.
이 방안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했던 것을 다소 수정한 겁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다섯 개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상황무기 폐기까지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사일 동결을 추가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북한의 핵능력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래리 닉시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prepared to make major changes in the U.S. enforcemen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몇 개의 문장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몇 달 전부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 이래 한국, 일본과 실무진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북 정책 견해를 수렴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워싱턴 인근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대북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런던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협의 과정을 통해 미한 간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한 두 정상이 이번에 대북 유인책을 어느 정도 논의하고 어떤 형식으로 발표 또는 언급할지가 관심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왔는데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정됐던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망을 차단하는 등 남북 대화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한국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나로 묶어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로서 동결을 추가하고 미국은 정치적 선언이 종전선언, 그다음에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이제 2016년 이후에 모든 게 아니고요. 한두 개 정도 해제하고 그럼 여기 부족한 걸 한국 정부가 금강산 개성 사업 재개, 오이사주 체제 이 정도면 패키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입구는 만들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교수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개성공단을 과거처럼 재가동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만일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임금을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Kaesong project could be reopened, but strictly on a market-based way so that the workers all get paid regular salaries. They get money in their pockets.
미얀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지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종전선언을 이끌어 해서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론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3월 31일 서울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회는 종전선언에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얀 정상회담은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를 사실상 최우선순위로 다뤘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중요한 도정 과제이긴 해도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게 없을 뿐더러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북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noticed there's no point person, special envoy or whatever, because I don't know.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현안은 중국이며 이어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얀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말했습니다.
I mean, this White House has a lot of other things that are much more of a priority than Pyongyang. I mean, we're still trying to deal with the coronavirus, economic recovery. You know, it comes to foreign policy, there's China.
전문가들은 미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을 두 가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얀 정상이 제시하는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실무 접촉에 응하는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Constant pressure on North Korea with these sanctions and with the virus and bad economy in North Korea. I think there's a lot of pressure inside North Korea to come to the table.
또 다른 하나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서는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the North Koreans tested a missile and, you know, engage when it's in more of their interest to engage.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두 정상이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핵과 경제와 통상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문제 대응을 목적으로 한 미한일 삼각 공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과 두 나라 정부와 국민, 경제 간 넓고 깊은 연대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지난 13일 개최한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것이란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에 대해 큰 틀에서 두 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비록 정상회담을 알리는 백악관의 공식 성명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새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한 두 정상 간 긴밀한 조율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관련한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국 측과 이번 사안의 해결책을 놓고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삼성과 SK, LG 등 한국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이번 방미에 동행한다고 보도하고 있어 정상회담 기간 이들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일엔 진아 러만도 미 상무장관이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 등과 회담을 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는 한국의 삼성전자도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미한 두 나라는 반도체 수급 문제와 더불어 양국의 관심이 높은 배터리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 방안 논의도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수급 불안정에 시달리는 상황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백신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높은 관심을 표명한 기후변화 도전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점은 양국 정부의 발표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목록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북한 문제는 물론 중국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측과 3자회동을 한 것을 시작으로 미한일 외교장관과 안보실장, 정보실장 등이 참여하는 3자회동을 잇따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회담이 끝날 때마다 3국 공동성명이나 미국의 보도자료에는 미한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정상회담 상대인 일본과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묻는 BOA의 질문에 미국, 한국, 일본 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최근 BOA에 한국과 일본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Japan and South Korea are already under pressure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tabilize the.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정상회담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 결과를 발표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미한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쿼드 가입 문제와 관련해 쿼드가 지향하는 여러 분야의 외교적 노력에 우리가 동참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국 청와대는 쿼드 참여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안보 수장들의 3국 회동이 이어지면서 한일 갈등 속에서도 대북, 대중 공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해 셈법이 복잡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달 들어선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 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지난 12일엔 일본 도쿄에서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호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지난 12일에서 13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통해 미한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며 협력 증진을 위해 근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에서 5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다음 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초청된 영국 G7 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세 나라 간 공조 복원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훼손된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 대응과 중국 견제 등 외교 안보 현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제사회 공동 대응 사안에 대해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한일 공조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 협력의 틀이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와 더불어 대중견제를 위한 동북아의 핵심 안보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복원 노력이 연이은 고위급 차원의 3자 회동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이례적이라면서도 북한의 셈법이 복잡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당연히 반발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적 대립구도가 북한에게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이 공조를 만약 제대로 되면 북중러처럼 서로 간에 이 대립전선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더 그렇게 대립전선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도 압박을 느끼겠죠. 그거를 통해서 중국이 좀 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한테 요구를 하거나 요청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며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도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정책 조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답보 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맞게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대신 미 측에 보다 적극적인 대북 협상을 주문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 이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양보가 있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보할 수 있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는 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 설사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더라도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문제 등으로 스가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본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차원의 3국 협력 강화와는 별개로 대북 협상을 모색하는 현 단계에서 일본의 입장이 관철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일본이 상당히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해서 굴복시키고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겠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북일 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나가겠다. 이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그 이런 입장이 지금 북미가 또는 한미가 또는 남북이 취하고 있는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협상 구도라든가 여기에 그닥 그게 도움이 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대체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환권 교수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별개로 다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은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투트랙을 받아들이기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과연 미국이 어떠한 중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홍민 박사는 오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공동성명과 같은 공식 문건에 이 부분이 강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환영하는 긍정적 평가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공존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과 국가안보 문제 사이에 절충은 없고 모든 것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최근 발언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정책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핵과 인권 두 사안을 서로 연계하거나 교환하는 일 없이 둘다 북한 문제 핵심이자 공식 의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권계의 오랜 주장과도 매결같이합니다. 주목받는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의 지난 12일 발언은 두 사안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우리의 근본적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과 두 사안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영내 영구적 평화와 안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주장을 해온 워싱턴의 인권 관계자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접근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1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국 관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helpful to have someone in the Religious Freedom Office, the State Department make a comment.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특사 임명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에도 그런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고려할 때 네이들 국장도 미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Secretary of State in his comments at the hearing of the
킹전 특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할 때도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을 다룰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people have said, you have to be able to walk and chew gum at the same time. And I think
하지만 워싱턴에는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 대신 비핵화 의제에 훨씬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공존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국무부 관리의 발언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기 바란다면서도 나의 북한 관련 경험에 비춰볼 때 인권 기록에 대한 어떤 비판도 북한에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며 성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반발이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가로막는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강력하고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 만큼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자유주간 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적대국 분석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 인권 개선은 외부 압박이 아니라 오직 내부로부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며 북한 인권을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핵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y view is that the only way that you're going to achie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organically from the inside.
미국의 원칙을 위해 인권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지만 이를 막고해서 사적으로 전하는 대신 제재를 앞세워 북한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할 경우 다른 부분의 외교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my view is that we can continue to talk about the need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게다가 미국이 경제 관계 등을 통해 북한과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지렛대는 없다며 북한을 더욱 중국 쪽에 다가가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분명히 심각하고 잔인하다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우선적인 비핵화 노력과 직접 연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성취한 뒤에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달성하기 위한 정당하고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 전직 인권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은 다른 안보 문제와 별개로 다룰 수 없는 중대한 외교 현안이며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경쟁국과의 협상에서 두 사안을 동시에 다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다면적 관여를 해왔고 인권을 외교정책의 일부로 삼아왔다며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을 포함한 다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able to do both, and I think in most of our relationships we have multi-faceted.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핵과 인권을 동시에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그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dea that you can't do both, I really think, can be seriously challenged by.
코헨 전 부차관도는 특히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북한보다 훨씬 핵 강국인 옛 소련과 협상할 때도 인권을 늘 의제로 올렸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 협약이 체결됐고 소련 내 유대인 이주와 정치범 석방, 종교 박해 문제 등이 논의되고 관련 조치가 뒤따랐는데 모두 핵 문제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e Carter administration and the Reagan administration, when there were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택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출범 이후 줄곧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북한 내 주민 학대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남겨 향후 책임자 처벌에 나설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왔다며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가해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은 적대 세력들의 역량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 그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국가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 나카소네 미 사이버 사령관은 14일 재래전이나 핵전쟁과 달리 사이버 영역에서는 억제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적대 세력과 매일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thinking about deterrence, it really is thinking about how to...
나카소네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 산하 떠오르는 기술, 정보체계 소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적대 세력들은 단순히 암호 탈취의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제로데이 공격이나 솔로윈즈 해킹처럼 직접 공급망에 타격을 가하는 역량을 날로 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이란 해커 조직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을 막론하고 적대 세력들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이 같은 불량 행위를 매일 장행하고 있다며 사이버 전략은 그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이 같은 방침은 사이버 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입 전략의 핵심이라며 적대 세력과 계속 경쟁을 벌이며 그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나아가 동맹, 우방과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대 세력과의 사이버전을 가정한 정례 연합 훈련인 사이버 플래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플래그는 미국이 매년 동맹국들과 실시하는 사이버 연합 훈련으로 모의 상황에서 적성국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6월에 실시된 훈련의 경우 산업통제시설 등에 대한 모의 침투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는데 미국과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군이 참가했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등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미케 오양 미 국방부 사이버정책 부차관보는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국가로 최근 국가정보국장 DNI가 지목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경우 사이버 작전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활력을 파괴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역량 있는 적성국이라며 이미 미국 선거 방해 시도, 랜섬웨어 확산, 도쿄올림픽 방해 시도, 솔라윈즈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사이버 공간을 공격 도구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자국민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 두 나라 외에도 이란과 북한, 그리고 비정부 조직인 극단주의 단체나 범죄자, 테러리스트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양 부차관보는 날이 갈수록 국가와 범죄 행위자들 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적성국들이 범죄자들을 대리인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The line between nation-state and criminal actors is increasingly blurry as nation-states turn to criminal proxies as a tool of state power.
특히 러시아는 대리인을 활용해 사이버 범죄를 조장하면서 발각될 경우 이들 범죄자들을 적극 변호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우려했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사이버상에서의 범죄 조직 변호는 책임 있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북한 정부에 통보문을 보내고 방북을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협력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이 기구의 백태웅 의장이 밝혔습니다. 백 의장은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 해결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북한 당국도 개방적인 자세로 강제 실종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장은 미국 하와이대 법률대학원 교수로 지난해 10월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제122차 정례회의에서 임기 1년의 의장으로 선임돼 전 세계 4만 6천 건에 달하는 강제 실종 미결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강제 실종에 대해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엔이 왜 납치 등 강제 실종 문제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여기는 건가요?
강제 실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강제 실종이라는 게 과거에 생긴 적이 있는지 또 현재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역사도 길고 현재 그 심각성도 굉장히 광범위한 국가에 걸쳐서 모두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문제라는 점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유엔이 그 1980년에 저희 유엔 그 특별 절차로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총 58,606건, 109개 나라에 걸쳤어요. 이 정도의 케이스를 지금 이제 보냈고요. 또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실제 얼라이브 살아 있는 케이스로 이 작년 9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46,271건. 92개 국가에서 4만 6천여 건이 현재도 이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강제 실종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한 정도나 그 실질적인 국가의 그 분포를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인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강제 실종 범주도 꽤 다양할 텐데요.
강제 실종 실무 그룹 하고 또 유엔 강제 실종 그 규약에 따른 강제 실종 위원회의 정의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자유의 박탈, 그러니까 체포나 구금이나 납치 등으로 해서 자유의 박탈이 한 요소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또 관여의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종된 사람의 그 운명이나 그 행방을 정부가 밝히기를 거부해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박탈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납치나 약취 유인 이런 형식의 범죄인 경우에는 이 형사 절차에 따라서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범죄인을 처벌하고. 그런데 정부가 직접 개입돼 있는,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찾는 행위나 행위를 한 대상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그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을 찾으려고 할 때 이제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협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직접적인 어떤 탄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강제 실종은 실종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피해자가 되는 계속범이거든요.
아, 그럼 통상적인 형사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유엔 차원에서는 특별 절차도 만들고 강제실종 보호 협약도 제정하고 또 이제 형법에도 강제실종이라는 범죄를 넣어서 사실상 그 피해자나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 지금 유엔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저희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유엔 차원에서 유엔에 제소되는 사안들을 컴파일하고 정부와 이제 그 가족들 사이 채널 역할도 하고요. 또 실제 현황에 대해서 유엔 총회 보고도 하면서 그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 제안하고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 협력을 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국가 방문을 하려면 그 해당 국가에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초청을 이제 거절하는 국가들도 많고요. 또 저희가 통상 절차나 긴급 절차에 의해서 이제 통보를 보내는 경우에 그 국가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성의껏 그 정리해서 보내는데 일부 국가는 이제 뭐 그 내용이 그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는 등 그 이유를 들어서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매 회기마다 또 매년 반복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국가 방문 요구를 하고 또 유엔이나 기타 그 여러 국제 기구를 통해서 그 사안 심각성들을 제기해서 빠르게 금방 진행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조금씩 그 해당 국가 상황에 대해 그 개선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도 강제 실종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 자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이 지난해 9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북한 당국에 강제 실종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례가 316건에 달합니다. 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예,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참 여러 종류의 이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 전쟁 기간이나 또 그 이후 또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종류의 이 페티션 제소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북한에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북한 쪽에서도 그에 대한 일정한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숫자가 이제 많다는 게 꼭 지금 당장 그 모든 케이스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많은 그 인권적 문제가 이제 쌓여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또 적극적으로 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걸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과거 케이스들이 저희에게 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게 강제 실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북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보다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보편적 정례 그 보고 절차에 또 참여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무조건 거부했던 어떤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강제 실종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을 실질적인 개별 사안의 심각성보다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에 너무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내용을 밝히고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이제 보내는 일을 최근 몇 년에 걸쳐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부한다는 의사를 오히려 답변에 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북한도 사실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헌법도 인권을 그 중요한 요소로 이미 이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저는 바뀔 거라고 믿고요. 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북한 그 정부 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한 강제 실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건가요?
예, 저희 그 절차가 이 비공개 절차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북한 내에도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강제 실종의 요소를 만족시킬 경우에는 강제 실종으로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범위 내에서 그 케이스들을 북한에 통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 인식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납북자 문제뿐 아니라 북한 안에서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강제실종을 활용하고 특히 정치범과 가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돼 사라진다는 유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직접 북한 정부가 제출하거나 정부를 통해서 제출된 케이스들을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북한 바깥쪽에서 그 가족이나 실종 피해 가족 또는 그 친지들이 북한 바깥쪽에서 이제 저희 쪽에 제출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현재로는 북한 내에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정보를 입수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약 10여 차례 이상 북한에 대한 국가 방문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또 저희 그 믿음으로는 북한이 강제실종실무그룹의 국가 방문을 이제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이 구금시설이나 또 형사 절차 과정에서 인권침해, 특히 강제실종 같은 원하지 않는 그렇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이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원인을 찾고 해결의 방향을 이제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가 국가 방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백태웅 의장 인터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5월 17일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If the many allegations made to this day are true, then the burglars who broke into the headquarters.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뒤흔든 권력형 정치 비리 사건을 말합니다.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의 건물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은 건물 아래쪽 계단의 후미진 곳과 주차장 사이의 문이 접착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입주해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불법 침입한 5명의 괴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된 범인들은 끝까지 단순 절도임을 주장했으나 단순 절도범을 위해 비싼 수임료의 거물급 변호사가 선임되고 이들이 지니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수첩을 지닌 채로 검거되면서 이 사건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에서 알렉산더 버터필드 전 대통령 부보좌관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시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 당시 닉슨 정권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벌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닉슨은 이듬해인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로써 닉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도중 사임한 대통령이 됩니다. 1954년 5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차별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캔사스주에 살고 있던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 근처에 있던 백인 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자 캔사스주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의 변호사는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에 비해 대체로 열악하다며 이는 흑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54년 5월 17일 공공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브라운 판결은 이후 미국 교육계에 인종차별을 폐지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